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군주의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학의 중요한 고전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키아벨리를 유명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저서입니다. 군주론에 등장하는 군주의 특징들은 현대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뭉쳐있던 주변국들과는 달리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힘이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나 스페인 주변국들은 중앙집권체제를 완비한 뒤에 군사력은 보잘것없지만 경제, 문화적으로 탁월했던 이탈리아 땅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벌어진 전쟁을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맞아 마키아벨리는 하루빨리 이탈리아가 이 야만인들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군주론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주정에 대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치론을 당시의 유럽 역사를 인용하면서 기술하면서 최초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정치와 윤리를 도덕을 분리하는 이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의지와 야심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불성실해도 되고 몰인정해도 되며 잔인해도 무방하며 심지어는 종교까지 이용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군주론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었고 당시에 카톨릭적인 사상에 반한다라고 판명되어서 결국 교황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의 미덕은 일반 권력과는 달리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며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 권력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만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즉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극도의 합리주의적인 통치 이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형편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왕과 군주가 바르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얼마든지 상대 국가를 속이고 또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민 왕국에 왕과 왕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암논과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신분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으로서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민왕국의 왕과 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문에 일어난 지난 시간 살펴봤던 어리석은 일,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예,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공주였던 다말을 취했던 것에 대해서 이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의 오빠인 압살롬 역시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그 즉시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예, 압살롬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누이 다말의 수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복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주도 면밀하게 복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만 2년 후에, 즉 2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압살롬의 복수가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소유의 양털을 깎는 축제와 잔치를 위한 날에 왕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행사가 바알 하솔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하솔은 바알과 하솔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바알, 주인이란 뜻과 말뚝으로 둘러싸다라는 합성어로 바알이 둘러싸서 구획을 지정해 놓은 곳을 바로 이 바알 하솔이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 하솔이었습니다. 이곳은 해발 1000m의 고산지대로 목축을 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암살 후에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기에, 도주하기에 대단히 용이했던 지역이 바로 이 바알 하솔이었습니다. 이 복수의 장소로 가장 완벽한 여건을 갖춘 곳에서 이제 압살롬이 이 복수의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양털을 전문적으로 깎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목사회였던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봄철에 행해진 연중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은 농민들의 추수에 비견될 만큼 대단히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주인은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들을 초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손님을 초대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복수의 장소가 정해지게 되었고 복수의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당시의 관행대로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주변의 이웃들과 나그네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들만을, 왕자들만을 초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 모종의 은밀한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양털 깎는 축제에 왕이 참석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베드, 종으로 자신을 격하하며 낮추면서 왕으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응답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과 위치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왕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다윗을 초대해서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왕을 왕자들과 함께 초청한 것은 압론을 자신의 양털 깎는 축제에 초청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계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왕이 국사를 제쳐두고 이 행사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바알 하솔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압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로 아버지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압론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말을 초청했듯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압론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부탁을 정중하게 무겁게 거절합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왕이 도성인 예루살렘을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줍니다. 다윗이 압살롬 행사에 대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왕인 자신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항들을 부탁할 경우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형 암논만큼은 이 초대에 반드시 응하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간청합니다. 처음부터 암논을 요청했다라면 다윗은 당연히 거절했겠지요. 그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먼저 초청하여서 아버지가 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자신의 거절 이후였고 복을 빌어준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암논에 대한 부탁마저 이 부탁마저 거절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모략과 계략을 다 동원하여서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윗은 묻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처할 위험에 대한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 사이에 있었던 알력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에게 재간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암논 형님과 잘 화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암논 형님을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자인 암논뿐 아니라 모든 왕자들을 양털 깎는 축제에 보내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한결같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은 예전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의 경우뿐 아니라 암논의 경우에도 집안에 큰 풍파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다윗은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한 모습과 사태 파악에 미숙한 모습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한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데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계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는 일은 대단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많은 왕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왕자들이 이 암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태자가 되면 병거와 50명의 전위대를 둘 수 있는 호위병을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는 개인적인 경호 부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암논을 죽이는데 2년의 시한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기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도록 지혜의 말씀을 건면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계를 늦추었을 때 바로 이때 암논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술은 마음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이런 술의 특성을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세부적인 계획까지 완전하게 복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살해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부하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단어가 사용됨을 통해서 이 모든 전략과 이 모든 실행에 대한 책임을 압살롬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부하들에게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더 맡기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다윗 왕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 준비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압살롬과 그의 경호원들 모두가 술에 취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암논이 2년 전 다말에게 행했던 패도무력한 행적이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살해당하자 다른 왕자들은 극도의 공포 가운데 노새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왕자들이 모두 노새를 타고 도망했던 것이죠. 노새는 수나기와 암마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잡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종교배를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당시 왕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 노새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왕자들이 다윗에게 도착한 것보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전부 죽였다라는 소문이 더 빨리 전달되게 되었고 이것이 다윗에게도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개인적인 보복 행위가 왕가 전체에 대한 반란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왜곡된 정보가 다윗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이 압살롬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흘렸는 것인지 아니면 전령이 이것을 확인하고 증거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소문을 듣고 비통해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픔을 당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모두 다윗과 같이 슬픔을 표현하며 애도합니다. 이때 장자 암논의 측근이며 친구였던 또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왕을 안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요나답이 전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답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요나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나답은 이 작은 몇 개의 정보만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몇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도 전체 흘러가는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영리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위 계승자 암논과 왕 다윗의 일개 신하였던 요나답이 성군이었던 다윗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 왕가가 얼마나 비참하게 질 수 있는지 신본주의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세속적으로 영리한 요나답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난 후에 파수꾼이 왕자들이 도망하듯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답은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자기의 말이 이렇게 확증되게 되었다라고 왕에게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모든 이 암논에 대한 이 복수를 준비하며 거행했던 압살롬은 그술의 왕인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술은 골란고원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소국인데 압살롬은 이곳에서 다윗을 피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징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말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욱 크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후계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에 대한 복수, 암논이 살해 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면 뭔가 시원하고 뭔가 끝이 좋고 행복하며 원통함이 다 풀려서 좋은 일만 펼쳐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압살롬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도망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복수가 또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고 죽음은 반드시 죽음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인 이 나라에도 인간적인 가치를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모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복수의 연결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아들 암논이 보고 자랐습니다. 암논이 사랑하는 이복 누이를 강제로 치하는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수로 또다시 압살롬의 복수가 오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말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강력하게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시행했다라면 압살롬의 복수도 없었을 것이고 암논 역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암논 살인은 정당한 일일까요? 가족인 여동생을 위한 정당한 복수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악의적인 살인에 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실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앞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군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보면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참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성격 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실 것이냐 아니면 성품 윤리를 키울 것이냐 두 가지의 대립점에 있는 것이죠. 성격 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을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하고 설득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바로 성격 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달한 성공을 위한 리더십의 분야였습니다. 성품 윤리는 바로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 정직함, 의로움, 진정성 있는 마음들, 충실한 마음들은 그냥 스킬적인 면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스티븐 코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공에 있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보다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주론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방법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32장 35절에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자의로 보복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율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가 자의로 복수를 하거나 하려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원래 악인은 악한 습관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이해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 않나요? 목사이면서 문화평론가인 김기성 목사님은 용서에 대한 칼럼을 유튜브에 기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말이죠.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당위가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슴이 찢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그 상처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극복할 수 있는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가서 용서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 있는 상처를 손가락으로 넣어서 더 찢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 칼럼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쉽게 용서해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절대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결국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부정적인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오랜 시간 피해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돌덩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를 가한 사람이 피해자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에 유대력의 7월 10일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저질렀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날이고, 그 마음으로 품었던 죄악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잘못된 맹세들에 대하여서 다 무효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맹세코 나는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키프로 이 대속죄일에 맹세를 풀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에 기도하였습니다. 맹세한 대로 살면 그 결과가 큰일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게 압살롬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수가 얼마나 쓸모없는 무용한 것인지를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수자는 복수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오로지 복수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결코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의 초점은 바로 원수에게 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결국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파급 효과가 원수에게만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미워하며 세월을 낭비한 복수자에게도 동일하게 파급 효과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 2년 후에라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장 서두에 있던 말씀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중간에 화해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오로지 복수의 일념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적인 부사가 사용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도 바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자 또다시 나단 선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나 시간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상황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만 2년 후에 이 시간의 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언제나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망하는 것은 바로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저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의 일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